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받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 또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지요.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듣기는 들었어도 그분을 믿고 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교회도 다녀보고 또 복음도 듣고 또 뭐 학교에서 기독교 과목으로 가르침은 받고 또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도 예수에 관해서 듣지만 그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살아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위대한 복이고 큰 은혜였는지를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예수를 만나게 되면 말하죠. 왜 이제야 나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했느냐? 왜 너 혼자 믿음 생활하고 왜 나에게 소개하지 않았어? 압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 것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말씀만 읽어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근심하지 말라. 근심. 왜 근심하죠? 여러분, 근심 많이 해보셨죠? 성경은 이 근심이란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뒤흔들다, 분개시키다, 선동하다, 어지럽게 하다, 불안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는 뭐예요? 막 흔들리고 어지럽고 뭔가 마음이 요동하고 그리고 불안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근심하시나요? 혹시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얼굴에 근심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근심을 또 너무 안 하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근심도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근심은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 염려와 근심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사실은 근심은 어디에서 오나요? 대부분은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근심이 옵니다. 자녀에 대해서, 자녀가 미래에 대해서, 혹시 나가서 사고가 나지 않을까? 얘 미래에 어떠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아니면 내 인생에 관해서도 우리가 근심하죠. 내 인생, 내 앞으로 미래는, 내 노후는, 내 삶은 어떻게 되지?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가지? 또 이런 어떤 환경이나 어떤 도전들이 왔을 때 그 일로 인해서 발생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이 근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많은 근심거리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근심이 습관이 된 사람들도 있어요. 좋은 일이 생겨도 좋은 일이 생긴 것 때문에 근심해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근심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또 나쁜 일이 올까 봐 근심하고 이것은 근심이 습관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게 많은 근심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정작 더 큰 근심, 죽음 이후에 대한 그 세계에 대해서 근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인생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떠할까? 내가 죽으면 끝일까? 죽음 이후는 어떤 세계가 있을까? 죽음 이후에 대해서 근심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현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두 가지의 삶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주십니다.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마시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야, 죽음은 끝이지. 죽음 이후 세계가 어디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러면서도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람들은 많이 믿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핸드폰. 여러분 지금 핸드폰을 켜셔서 통화 버튼을 누르면 통화가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전화기가 통신으로 연결될 때 뭘로 연결되나요? 보이지 않는 어떤 통신 신호에 의해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자, 보이지 않는 신호가 있다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죠?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을 믿고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우리 죽음 이후의 세계,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요, 이것을 한번 분석하고 연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 도대체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잘게 쪼개보는 거예요. 쪼개고 보다니까요. 가장 작은 단위가 소립자라고 나와요. 근데 이 소립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걸 또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소립자가 입자로서, 왜 입자가 모여서 우리가 물질이 되잖아요. 사람도 입자가 모여서 물질이 이렇게 보이는 물질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입자를 연구를 해보니까요. 아, 16개로 구성되어 있대요. 그런데 이거를 연구를 해보니까, 야, 이게 입자로서 보여지려면은요, 이 세 개의 세 분류의 입자를 연결해주는 중간 매개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보이지 않는 입자래요. 그래서 모든 만물의 질량, 무게를 부여하고 사라지는 입자, 그것을 보이지 않는 입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론으로요. 입자가 되려면 반드시 보이는 것이 나타나려면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 보이지 않는 입자가 뭐냐? 이게 보이지 않는 걸 입증해 내려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연구를 하고 막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를 합니다. 수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다하다 못해 뭐라고 말하죠? 이런 제기랄, 갓댐 파티클에서 이런 제기랄 입자 같으니라고. 왜? 연구를 해도 안 나오니까. 분명히 존재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이제 쓰면서 이렇게 책을 썼어요. 거기다가 제기랄 입자라고 책을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갓 파티클, 신의 입자다. 이렇게 그 입자의 명칭이 된 거예요. 신의 입자다. 왜? 분명히 존재하는데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보이지 않는 입자를 물리학적으로 입증해 냈죠. 그래서 그걸 발표했던 힉스 박사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이 존재하려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현대 물리학도 증거해 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요, 보이는 세계가 있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합니다. 보이는 것이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에 몇천 년 전부터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2절 말씀에 나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 집을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나는 아버지께로 왔다. 나는 하늘로부터 왔어. 그러면서 이제 내가 다시금 너희를 떠나서 어디로 가? 아버지의 나라로 갈 거야. 그런데 그곳에 너희가 거할 초소를 준비할 것이고 그 초소가 준비되면 내가 너에게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염려하지 마. 아, 이런 확신을 주는 아마 남자들이 있다면 우리 여성분들은 그냥 갈 거예요. 장 목사님이 맞다고 끄덕이시는 것 같아요. 장로님이 많이 확신 안 주시나요?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뭘 하러 가? 아버지 나라에 너희가 머물 초소를 준비하러 갈게. 그 처소가 준비되기만 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 거야. 그리고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거야 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죽음 이후에 대한 염려가 없습니다. 죽으면 더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죠? 죽으면 주님의 그 예비하신 처소로 가는데 얼마나 좋아요. 세상 근심 염려 없이 가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죽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라고 하신 소명이라고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이 땅에서 은혜 가운데 하다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그 나라로 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의 인생은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혼인잔치의 예식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죠.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는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아버지께로 가셨고, 다시금 성경대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성경대로 예언되어진 일들이에요. 이스라엘의 혼인 문화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혼인 문화는 우리보다는 조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예요? 신랑이요, 신부를 얻기 위해서 어디에 가나요? 신부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면서요, 그곳에서 신부 앞에 내 그 신랑이 보여지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면서 내가 뭐하러 왔어? 신부를 얻으러 왔어. 그때 신부는요, 그 신랑을 봅니다. 어떤 사람인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정말 내 인생을 맡겨도 될지. 이렇게 보고요, 잔치가 끝난 다음에 신랑이 이제 포도주 잔을 내밀면요, 신부가 오케이, 나는 당신을 믿을게 라고 그 포도주 잔을 받으면 이때 이 정혼, 그러니까 약혼식이 되겠지, 우리로 말하면 정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신랑은요 말합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처소를 준비하러 갈 거야. 처소가 준비되면 내가 와서 당신을 데려갈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한 1년 정도를 잡는데요. 근데 언제 신부를 데리러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그 결정은 누가 하느냐? 신랑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러나 그 시기와 때는 오직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이게 이스라엘에 있는 혼인 역사하고 같이 매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신부는 이제는 신부 단장을 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고요. 신랑은 처소를 준비하러 가서 처소가 준비되면 그때 비로소 이제 아버지가 가자 하면은요, 가마를 들고 이 신부 집에 오는 거예요. 그거를 혼인 잔치라고 말합니다. 그때 와서 신부를 어디에 태우고요? 가마에 태워서 들어 올리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휴거, 들어 올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이들은 뭐예요? 가마에 들리듯이 올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또 이스라엘의 결혼 예식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전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에게 네, 나에게는 영원한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오늘 정성 입사님이 자기는 이제 40평 집에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소 40평 집에 살 거라고. 그 집보다 더 좋은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더니 도마가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 되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인생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주시는, 이렇게 명쾌한 답을 주시는, 이러한 확신 가운데 답을 주시는 이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이렇게 확신 가운데 이 정확한 해답을 주신 수많은 이 성인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지만 이런 확신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4대 성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누구죠? 에? 석가모니. 또 공자. 또요. 맹자요. 마오쩌둥이요. 소크라테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인물 중에 인류 역사에 가장 선한 영향력을 맺힌 인물, 4대 성인으로 뽑잖아요. 가장 인류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실제적 인물 중에 가장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이 실존 인물 4명을 뽑자면 바로 이 4대 성인들입니다. 그 중에 바로 예수님도 실제 역사 가운데 존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반열에 들어가죠. 그런데 나머지 이 3명의 삶들을 보면은요,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요 확신하지 못했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더더욱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죽음도, 공자 같은 경우는 자기 제자가 먼저 죽잖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낙심하게 되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나의 죽음도 예견하지 못했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보지 못했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창조주이신 아버지의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왔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된다. 다른 것이 진리가 아니다. 다른 건 다 사라지고 소멸되지만 나는 변하지 않아. 나는 그래서 진리야. 그리고 생명.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인류가 살아있고 움직이고 하는 것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죽음과 생명에 대한 해답을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연구해봐도 생명에 대한 존재, 근원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에 관해서 이 확실한 대답이 있나요? 없어요. 연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미쳤거나, 두 번째는 진짜 아버지의 나라로부터 와서 그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여기던가, 두 번째는 진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던가. 이 두 가지 선택을 못 한다면, 이것도 생각 못 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그런데 성경 목구절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할렐루야. 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다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참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나가 아버지께로서 나와 이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수님의 진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도 말씀 볼게요. 자,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을 너희가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의 나라로부터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에 온 사람은, 직접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가는 길이 되시는 거예요. 다른 길 찾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답을 찾고자 원하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갈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제 삶을 시작하면서 많은 수많은 꿈을 꿀 거예요. 도전도 할 겁니다.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에 대한 꿈을 꾸고 내 미래에 어떤 일을 할 것이다 이런 계획도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간다면 그분이 준비하신 더 좋은 삶과 더 좋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저도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나름 내 인생에 별로 뭐 성공을 그렇게 바라지도 않았지만은 나름 그런 삶을 꿈꾸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진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제 인생은 180도 바뀐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에 있어서 길이 되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앞서서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길 되신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길들을 걷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을 위한 더 좋은 하나님의 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를 알아야 된대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우리 청년들 잘 들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성공을 하게 되는데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판단이 빠르대요. 판단이 빠르고 빠르게 실행한답니다. 그런데요, 어떤 과업이나 아니면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할 때 어떤 일이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요, 빨리 추진하는 사람이 있고요, 될까 아닐까 주춤하고 멈추고 생각하다가 결국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딱 후회합니다. 하하이, 그때 했어야 되는데. 아,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은요, 판단이 빠르고 실행이 빠르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할 수 있어요? 실패가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실패라고 말하지 않고 실수라고 말합니다. 실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다 보면 뭐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잘 몰라서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반복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라고 생각하면 좌절하지만, 아, 내가 실수했네 라고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나는 다시는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좋은 선택을 할 거야.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성공하고 승리하는 길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과 삶의 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주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 인생을 예비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요. 때로는 안 좋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더 좋은 계획이 있어. 할렐루야.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있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와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주인이 되십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이 주님을 따라 바르게 걸어가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이 주님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라는 이 믿음의 삶이요. 오늘 우리가 그분을 의지함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향하신 계획과 뜻과 또 실수 가운데서도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시는 이끌어가시는 주인 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때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서 정말 믿음의 삶 또 그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그분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새로운 인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십니다. 그분은 아버지께로 와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가는 구원의 길이 되시고요. 우리 인생과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걸어갈 삶의 지혜와 길이 되십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와 함께 죽었어. 이제는 내가 네 안의 삶으로 말미암아 너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 마시면서 나를 믿어. 나를 의지해. 내가 너와 함께하잖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또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더 보게 되면 그랬더니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면 예수님 아버지께로 왔으면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죠? 필립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와서 처소를 예비하고 우리를 다시 아버지께로 이끈다고 하시면 그러면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은 내가 너와 함께 있었잖아.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이미 본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곧 하나님이야. 내가 곧 하나님이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놀라운 진술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오늘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다. 결국은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내가 이 하나님과 하나 된 사실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믿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지금부터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복음으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진짜 아들로서 그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믿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요, 그분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석가도 사람이고 공자도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도 사람입니다. 우리가 뭐 부처님 하면서 막 믿음의 대상으로 삼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존경하고 존중할 수는 있어도 믿음의 대상은 아닌 거예요. 오직 누구만 믿음의 대상이 됩니까?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셨다면,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이 사람뿐이었다면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아닌 거예요. 그 인생을 존경하고 존중할 수는 있지만 믿어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 누구시기 때문에,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던 내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너를 믿으라.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대요. 그 믿을 만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라고 하는 단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무죄추정의 움직이라 증거물이 없으면요. 증거가 없으면 이게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그냥 무죄예요. 살인을 했다는 정황증거는 있어도 살인 도구 증거가 없으면 어때요? 어? 처벌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증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만한 증거를 내가 너에게 줄게. 믿을 만한 증거 줄게. 그 증거가 뭐예요? 뭐예요? 뭐라고요? 정선이사님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방금? 아, 사홍룡님이다. 뭐라고요 공이사님? 아, 보혜사다. 역시 부부는 일신동체예요. 믿을 만한 증거를 줬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죽은 자가 그것도 완벽하게 육체가 찔려지고 심장이 찔려져서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을 받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과 폐를 관통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완전히 죽은 상태잖아요. 그 죽은 자가 뭐 했어요? 부활. 다시 살아난 것. 이것이 그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증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성인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 그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보셨죠? 장로님 보셨죠? 그 무덤이 어때 있어요? 비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예수님을 누이셨던 그 자리는 비어 있어요. 왜 비어 있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다른 그 인류 역사 존중받는 많은 수많은 그런 성인들의 무덤은요, 다 존재합니다. 예수님 이전에 성경에 나와 있던 그 인물의 무덤들도 다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역사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되고 가장 그 시대에 영향력을 미쳤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부활했기 때문에. 이 부활에 관한 수많은 증거들은요, 다 이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것. 예수님만 내가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 행하는 일이 뭐였어요?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죽은 자도 살려내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열되어진 수많은 기적들은요 다 일일이 다 기록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기록되어진 것만 봐도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해요. 무슨 이게 환타지 소설이냐.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오병, 이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모여있는 5천명이 넘는 수많은 군중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나눠주라 했더니 뭐했어요? 거기에 모인 모든 부리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았어요. 이 기적을 뭘로 설명할 거예요? 나사로는 죽은 지 3일이나 됐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시니 나사로가 붕대를 감고 무덤에서 나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어가는 과부의 딸을 슬퍼하는 과부를 보면서 그 과부의 딸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 아들 청년을 살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기도 합니다. 더 큰 기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사람을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왔다. 그 섬김은 바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생명, 나의 목숨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죽을 것이지만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정확히 아셨고 그분은 자신이 누군지를 아셨기 때문에 어떠한 죽음을 맞을 것과 그리고 그 이후에 3일 만에 성경대로 살아날 것을 미리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거는 거짓말쟁이겠죠. 그러나 성경의 역사와 이 인류의 역사를 다 되짚어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쫙 보이시면서 그 이후에 수많은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하늘로 다시 올라가십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하늘로 구름 위에 갈려져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바라보고 있으니 천사가 말합니다. 야, 너 뭐 쳐다보고 있느냐. 그분은 이렇게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부터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이요 그분은 이 땅에 인류 가운데 오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때부터 제자들이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증거되어진 복음을 믿고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시간 하나님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를 믿으라. 그 행한 일은 성경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것,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너희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결국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어야 될 대상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가짜 예수들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가짜 예수님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요즘 아주 그냥 적극적입니다. 예수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누굴 믿으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문선명이도 죽었고 안산홍이도 죽었고 조만간에 이만희도 죽을 것입니다. 정명석이도 죽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믿으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이제는 남아있는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할 거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옆사람 보십니다. 옆사람 보세요. 옆사람 보세요. 이야,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고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와, 당신의 인생을 기대합니다 라고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 정말 정말 특별하시네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갖고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본받아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으면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야, 내가 행한 일을 너희도 할 거야. 근데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그러시면서 또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13절, 14절. 놀랍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될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좀 봤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행하리라. 할렐루야. 힘이 되지 않습니까? 야.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뭐 하겠다? 내가 행하겠다. 그것은 내 아들,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행하겠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으십시오, 이 시간.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을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는 꼭 이 말씀을 적용해서 구하세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시간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증상아 예수 이름으로 멈출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누가? 예수님께서 뭐 한다고 그랬으니까. 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언제요? 될 때까지 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주시면서 또 우리에게 이 응답이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주시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뭐하겠다? 보내는데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성경 예수님이 하신 말씀 놀라운 구조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내가 너희가 거할 집을 예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마세요. 나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만 나는 하나님이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더 나아가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 무엇인지 구해봐. 내가 행할게.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또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보혜사를 아버지께로 가지만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낼게. 보혜사가 뭐예요? 네? 파라클레이도스. 보혜사에는 한 일곱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돕는,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 할렐루야.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장래일을 보여주시고 보혜사, 또 다른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떠나가지만 보혜사 하나님의 영을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할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이 약속 그대로 성령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불의 같이 갈라지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바로 저로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힘도 주고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성령의 소욕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마음과 감동을 통해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앓고 하는 것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의 이유입니다. 제발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하나님이야. 너는 일들이 있으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네 안에 있으니까 내 이름으로 구해. 그러면 내가 행할게. 그리고 너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고 내가 보혜사를 보낼게. 너를 도와주는 나의 영을 보낼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만 사실은 너와 함께 있어. 어디에? 네 안에. 너 안에.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진술이고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19절 말씀 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이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날에는, 그날을 주목하십시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날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분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새롭게 지으셔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사는 놀라운 삶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어디까지 이어져요? 우리 육체를 벗고 이 땅을 떠날 때에 그 하나됨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이 놀라운 은혜가 실제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좀 묵상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옆사람 보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위로하심과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또 묵상하시고 또 들여다보시면서 오늘 그 은혜가 실제가 되어서 내가 지금 그 믿음 안에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또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삶을 기대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참 마음으로 많이 근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근심이 습관이 되고 또 그러한 삶으로 정말 평강하기보다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는데요.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 보혜사 하나님을 보내셔서 오늘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은 잘나고 정말 잘나고 똑똑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할 때는 내가 왜 너희를 선택한 줄 아느냐, 너희는 모든 인류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자를 선택하셨고 미련한 우리를 선택하셨고 어리석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약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의 은혜로 강하게 하셨고 지혜롭게 하셨고 그리고 강하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이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누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 주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삶의 해답이요 또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오늘 내가 믿고 의지할 뿐만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으로 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해 하나님의 성령을 정말 충만하도록 부으시고 충만케 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도우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 그 은혜를 따라 믿음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삶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를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걷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듯이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내가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고 있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과 또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누림의 은혜를 넘어서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삶으로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삶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옵소서. 충만하도록 임하셔서 이 시간 임하셔서 아버지의 큰 영광을 빛으로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